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 복음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 진리 복음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세요. 이것도 서머나 교회라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삶을 향해 가지신 기쁘신 뜻이 뭘까?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 고민하죠? 분명히 알려주세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뜻을 찾고 분별해서 구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뜻을 이뤄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분명히 알려주시는 뜻을 오늘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어떤 고난이 있든지 예수님이 주신 부요함, 천국의 부요함을 붙들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입니다. 결국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즉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맺고 나누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무조건 뭐 열심히 해라,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 뭐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오는 삶들이에요, 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be faithful이라는 뜻이죠.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faithful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요, Love the Lord Jesus Christ and be faithful to Him even unto the point of death.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되 죽기까지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명하시는 삶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명령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명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삶이에요.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명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써 이루어 놓은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하시지 않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삶을 살라고 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삶을 살아주셨어요.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요. 원래는 이 혼인 언약 가운데 쓰여지는 단어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냥 이렇게 충성하라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관계처럼 보이지만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다른 데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사랑을 신부에게만 주고 faithful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신부도 그 신실한 신랑을 향해 다른 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그 신랑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언약 관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주신 삶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삶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눈만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부요함,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천국의 본향이 있고 그 모든 부요함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되 죽기까지 하는 예수님 중심의 삶. 죽기까지. 죽음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잠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 영광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라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알고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 대상을 모르거나 그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그 대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그 대상과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삶 위에서 기독교가 있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일방적인 열심과 정성을 보이기 위해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예수님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원하시고 거기서 자라가는 것. 즉 교제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걸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뭘까요?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건강한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배의 대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충성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교회에. 아무리 도덕적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거 원하시는 걸까요? 아무리 열심과 정성이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열심과 정성은 있는데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망했다고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이켜 교제 나누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결국에 그저 일방적인 열심과 정성 혹은 눈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억지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으로 어디의 삶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천국의 삶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신실하신 신랑이시고 주님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신실한 삶을 살면서 완전히 하나 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삶을 이 땅의 교회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이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이 서머나 교회.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뭐냐 그러면 항상 서머나 교회예요. 이유가 뭐죠?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하거나 꾸짖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책망하거나 꾸짖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단짜, 뭐 서머나 교회가 우리의 뭐 example이고 모델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곱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물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도 보아야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각각 따로따로 구별해서 어떤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고 뭐 어떤 교회는 우리와 상관없고 특별히 어떤 교회를 우리가 더 닮아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은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곱 교회를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칭찬이든지 꾸짖는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가지신 기쁘신 뜻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왜? 그걸 알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또 말씀을 드리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자, 먼저 서머나 교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잘 몰라요. 이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이 말씀 외에 성경 다른 곳에서는 좀 찾기가 힘든 교회인데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 배울 때 초대교회 역사 배울 때 이 서머나 교회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 나왔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대교회 때 보면 교회 역사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그 뭐 100년도 뭐 이때쯤에 예수님 사도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의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분이 하나 나와요. 폴리갑. 들어보셨죠? 옛날에 교회 역사할 때 우리가 했어요. 이 폴리갑의 순교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이분은 물론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교회 역사를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로마 황 그때 그 박해가 들어왔을 때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충성된 신실한 자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실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나게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완전히 사랑을 드려야 마땅한 신실함이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주시고 또 신랑이시라는 것.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아도 당시 서머나 교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이 폴리갑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하시고요. 10절에 보면 장차 더 큰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거라는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이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정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칭찬받고 예수님이 복주시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환난과 궁핍, 그리고 더 장차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교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자꾸 교회와 성도들의 축복을 세상과 연결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뭐 엄청나게 뭐 훌륭한 삶을 살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 그 자체가 복된 현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고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에게 충성,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그 부요함을 붙들고 어떤 세상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까지도 이기며 예수님께 신실하였다. 그것이 복된 현실이라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도 그 삶을 사셨거든요. 이 땅에서 지극히 큰 환난, 궁핍, 고난, 시험 속에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천국 영광의 부요함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이기셨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충성하시고 신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고 가장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성경 공부하다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증인이라는 단어 있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땅끝까지 되리라. 여기서도 증인, 계속 증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많이 살펴보았죠? Witness. 근데 원어적으로는 그 martyr라는 순교라는 단어 있죠? 순교자.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martyres라는 단어예요. 순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순교가 왜 증인하고 연결이 될까? 죽기까지 예수님께 신실한 삶으로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의 신실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그거라는 거죠. 고난받고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다가 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서머나 교회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9절에 보면 이 복된 삶을 알려주실 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도 보았지만 일곱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죠. 그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햇빛 같은 그 얼굴빛으로 비추고 계시고 그러면서 다 아신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환난과 궁핍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로 힘들게 지치고 고난이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다 안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안다 하시는 음성으로 기뻐하고 안심하고 다 안다 하는 말씀만으로 어떤 환난과 궁핍에서도 이길 힘을 얻었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시련이 찾아오고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궁핍함 속에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다 안다 하시면 정말 모든 걸 이길 만한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은 세상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크신 분이거든요. 오늘 천국 영광으로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안다 하시면 죽음이 앞에 있다고 해도 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 아신대요. 우리가 받는 것도 우리가 갈 길도 다 아신대. 알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 시련, 어려움, 외로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 그로부터 오는 신음과 탄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그 누구에도 드러낼 수 없는 나만 갖고 있는 아픔, 고통, 슬픔, 수치, 그 밖에 모든 것까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생의 비참함,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심판까지 다 경험하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 삶을 주권적인 뜻 가운데 천국 영광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다, 내가 다 안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 비록 환난과 궁핍, 고난과 시험, 그 밖에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그래서 말씀에서 나누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했잖아요.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너 안에 족하다. 예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때때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했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 그러면 힘이 없어요. 나만 믿고 가는 거죠. 어떻게 나만 믿고 갑니까? 나 하나도 지금 생명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믿고, 내 죄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믿고 가겠어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해 내가 다 안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고 하셨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을 다 아는데 이제 곧 다 없이 해줄게 라고 하시나요? 아니세요. 이어오는 10절을 보면 비록 환난이 없어지지 않고 장차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른 고난을 약속하세요. 10절에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산 넘어 산입니다. 장차 고난을 더 받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 왜?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축복이라고 깨닫고 있나요? 이걸 깨닫는다면 벌써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인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열망이 되는 거죠. 우리가 9절부터 연결을 해보면 당시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고 서머나 교회도 그러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상은 사단의 백성들이고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 스스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자칭 유대인이라.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뭘 뜻하고 있냐면 자칭 교회라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 자기들을 주장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였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까지 핍박하여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라. 사단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알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교회도요 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둘로 나눠져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핍박하여 없앤 교회, 복음을 버린 교회는 사단의 회라. 당시 유대교가 그랬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칭 유대인들. 참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사단의 회가 참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해왔다. 구약에서부터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듯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대표격으로 누가 나오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내 모습을 알려주세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참교회를 핍박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4절에서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자칭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일단 거부한 자들이었고 자기들이 율법을 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백성들이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있는 곳에서도 그러한 핍박을 받는다. 교회 안에서 그들처럼 행하는 모든 자들이 사단의 회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였죠. 그런 유대인들 속에 속해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올바로 믿는 자들 핍박하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단의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서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거부하지만 하나님은 믿는다는 자들, 유대인들이 그렇죠.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참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땅에도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따라서 참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교회였고 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으로 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대인이고 참 교회예요.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낫다고 해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영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자들 할례는 마음의 할례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참 이스라엘이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유형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구절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시겠어요? 13장 50절. 예, 13장 50절부터 먼저 14장 2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14장 2절 신약성경. 예, 찾으셨어요? 13장 50절부터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다음에 그 밑에 19절. 1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미움과 핍박이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받는 미움과 핍박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거짓으로 선동하고요. 그 다음에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으로 끌어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세상 백성과 관원들과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한편이 돼요.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과 하나 돼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 된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사단의 회라. 지금도 이러한 현실은 계속해서 있고요.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핍박은, 미움은 세상에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찾아온다는 거죠. 육체적인 핍박은 이때처럼 없을지 모를지라도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어 그 전하는 원리와 메시지와 가르침이 같아져서 예수님이 빠져있는 온갖 거짓을 가지고 진리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참교회로 핍박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백성들이 도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단의 백성들은 그냥 악하고 그냥 나쁜 짓만 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단의 백성들도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해요. 자기네들의 그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야,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더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더 판단하고 심판할 거예요. 분명히 사단의 백성들도 아니 그 뭐야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종들처럼 나타날 거라 그랬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더 세상적인 핍박과 미움을 받고 점점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참교회와 참믿음을 가진 자들은 없어져 갈 텐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한다 하시면서 그냥 애타하시고 아파하시고 이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큰 환난과 궁핍과 이 장차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그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환란이 있건 아무리 큰 궁핍이 있건 세상에서 망하고 가장 무기력한 것처럼 죽어가고 뭐 세상에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너는 부유하다. 너의 실상은 부유하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 현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그 천국의 축복으로 인해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바라보세요. 불쌍하게 안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불쌍한 자들로 봐야 될까요?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죽는다고? 아이고 불쌍하다. 내가 최고로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제일 불쌍한 자다. 기독교인이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이뤄주셨습니다. 우린 불쌍한 자들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이 주신 부요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아프신 분들 그걸로 이겨내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으면 그 해결할 수 없는 큰 암이라는 문제 때문에, 병 때문에 우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겨낼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있는 본향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금도 쉬지 않고 내가 다 안다 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분께 내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이걸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의 부요함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가장 복된 자로 바라보며 어떤 환난과 궁핍의 현실이 있든지 끝까지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저희들 더욱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 더욱 예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